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6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문은 앞에 17절부터 22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셨고 그것이 레위기에 주된 주제로 주된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이 17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19절이나 21절이나 또 23절 또 25절 오늘 본문에서는 27절에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잘못된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잘못된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바른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물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규정들을 구체적인 명령들을 주고 계시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막바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 내용입니다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27절과 28절에 나타나는데요. 제물, 그러니까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그 짐승들이 날 때, 가축들이 날 때 그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첫 번째 그런 의무가 있죠. 그런 목적으로 이 짐승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이레 동안, 7일 동안은 반드시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8일이 지난 후에야 이제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릴 수 있다. 그래야 기쁘게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짐승에서 암컷인 경우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날마다 짐승을 잡는 광야의 이스라엘은 특히 날마다 이 짐승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만이 갖는 특별함이고 사실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계속 짐승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짐승이 나면 이거 모든 짐승들은 1차적으로 그들이 먹거나 그것으로 뭐 젖을 내거나 뭐 재산으로 삼거나 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짐승의 짐승들의 목적이 되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8일은 돼야 그러니까 8일 전에 그러니까 일회가 안 된 그 짐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 예를 들어서 3일 난지 3일 된 짐승 그 여러분 그 무슨 다큐멘터리나 혹은 보면 뭐 송아지나 이런 것들 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재물을 드릴 만한 그런 규모가 되죠. 그래서 나자마자 사실은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2, 3일 지나면 뭐 여느 송아지 못지않게 이게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 4일이 지난 것으로는 하나님께 결코 드릴 수 없고 적어도 7일이 되어야 8일째가 되어야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암컷의 경우에 새끼를 낳겠죠. 새끼를 낳았을 때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도록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규정들은 언뜻 듣더라도 그 사실은 그 인간적인 정서로 보더라도 너무나 좀 당연한 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새끼와 또 어미의 그런 뭐 인간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뭐 한꺼번에 잡는다던가 아니면 갓난 새끼를 이제 뭐 제물로 드린다던가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정서에 기본적인 정서에 맞지 않죠. 피를 흘리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쩌면 과격한 의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거든요. 그만큼 이것이 일상적이지 않고 사실은 사람의 정서를 매우 자극하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짐승 잡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최근엔 거의 없으실걸요? 아주 20, 30년 전에는 짐승을 죽이는 그런 도살장들이 사람 사는 곳 가까운 곳에 있기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살던 동네 언덕에 그 도살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한번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날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짐승을 잡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짐승을 잡는 것이 군대에서 한번 봤어요. 이상한 고참이 있어가지고요. 군대 얘기하면 이제 싫어하실 텐데 이상한 고참이 있어가지고 그 고참이 하루는 휴가 갔다 들어오면서 생닭 두 마리를 산닭 두 마리를 들고 와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옛날엔 닭도리탕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닭볶음탕이라고 하나요? 뭐 만들어라 우리한테. 좀 괴상한 고참이었는데요. 우리 어떻게 하겠어? 해야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닭 어떻게 죽이냐. 그때는 막 인터넷도 없던 때거든요. 그래서 막 집에 전화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고 하다가 뭐 물에 빠뜨려 봐라. 뭐 뜨거운 물에 어떻게 해봐라 했는데 여러분 닭이 안 죽습니다. 진짜 안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요. 칼로 이제 결국 이제 쳤죠. 누가 쳤을까요? 제가 가위바위보를 쳤거든요. 제가 또 쫄병이었고 또 그날 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닭 심심한 치킨 먹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금 흔한 일입니까? 그 미물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제가 이게 죽였을 때 그 뭐 며칠 몇 달 동안에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고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생명을 이제 빼앗는다는 것,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정서하고는 반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처럼 또 우리가 깨달아왔던 것처럼 이 일은 사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한 것이에요. 장차 오실 우리를 위한 구속의 희생자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고통스럽고 우리를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뜻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는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정서적인 충격을 받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실감나게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늘 인지하게 했고 그 죄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대속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정서로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렇게 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새끼는 죽이는 것을 너무 지나치지 않나 혹은 어미와 새끼를 같이 죽이는 건 지나치지 않나 라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더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불가피한 명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매몰차하시고 사실 인간의 정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건데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잖아요. 생명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이 아주 매정한 그런 처사가 아니었고 사람을 위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불가피한 그런 계시의 방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오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피조물에 대한 존중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리셨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고 창조의 수고 또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도 8일째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 그것이 상징화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겠다. 결국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제물은 온전한 제물 오직 사람이 아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이런 방식으로 미리 암시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짐승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들이 일반적인 어떤 그 짐승을 막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피를 흘리는 데 있어서 무감각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 이 의식에 담겨 있는 그런 구속에 대한 대속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신 것 딱 그 정도에 국한되어 있으며 짐승에 대한 사랑,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비록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물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서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뜻을 받아서 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그런 존중 그것을 귀히 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려운 일인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좀 나눠서 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죠. 기상 이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실감이 나면서 탄소 배출로 인한 탄소를 사용하는 탄소 기반의 문명으로 인해서 점점 지구의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결국 이거 누구 책임인가? 전 지구인들의 책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 나눠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이제 유사하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짐승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우리 짐승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경에 보면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칠 때가 많죠. 예를 들어 뭐 닭을 예로 들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치킨을 먹습니다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닭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주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낮자마자 아주 그 딱 가둬놓고 그 닭장 안에 딱 가둬놓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계속 사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닭 입장에서는 계속 몸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소고기 마블링 그게 뭔지 아시죠? 이 사실 마블링이 많다 좋다 하는 게 그 소에게 안 좋은 걸 주는 거거든요. 그 소에 말하자면 사람이 과식해서 속에 지방이 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와 마블링이 좋다 하고 소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싸게 먹기 위해서 빨리 먹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산업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책임이 있죠. 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좀 덜 먹고 덜 빨리 먹고 좀 정당한 값을 치르고 먹어서 비싸더라도 먹어서 짐승들도 존중을 받는 그런 문명, 어떤 그런 산업,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할 터인데요.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죠? 우리는 더 싸게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구조들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대속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이 택한 백성들에게 전하셨지만 그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을 보이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규정이라 하실 텐데요. 그것은 29절과 30절에 나타나죠. 사실은 두어 차례 반복된 규정이에요. 그것은 그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 감사제물이라고 나오고 있죠. 화목제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날에 먹도록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놔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앞에 7장 레위기 7장 15절 이하에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도 한 두어 번 정도 이 규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레위기 7장 15절 7장 15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날에 먹도록 되어 있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오늘 말씀 그대로죠. 이것이 반복되고 있고요. 근데 16절에 보시면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게 다 화목제물에 속해 있는 것들이잖아요. 감사제, 또 서원제, 자원제, 낙헌제 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약간 이제 완화되어 있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그날에 먹으나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튿날까지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설명드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좀 완화되는가 사실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뭐 칼빈 선생의 주석을 읽어보니까 칼빈 선생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약간 안심이 있었는데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면서 칼빈이 덧붙이기를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가 모두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명백히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제물 감사제와 같은 화목제 안에서도 감사제와 그리고 서원제 그 자원제가 이렇게 제물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먹도를 유지하는 그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명백하게 이제 알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을 속히 먹으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기본적으로 먹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는 피 흘리는 제사죠. 그리고 화제가 그러니까 불을 쓰는 제사. 우리가 다섯 가지 제사를 기본적으로 나눌 때요. 화제와 그다음에 피 흘리는 제사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들어가잖아요. 이 화제는 기본적으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세 제사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피를 흘리는 제사고요. 그 중에서도 화제 중에서도 가장 그 먹는 것, 그 제물을 먹는 것이 규모가 큰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아예 그 목적 자체가 그게 나눠 먹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의 상당 부분을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리고 제물을 드린 자와 그 이웃들이 그것을 나눠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역할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죄를 대속하는 그 역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물을 속히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짐작컨대 칼빈 선생도 이제 그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이 제물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연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연합이요 또 당연히 죄가 없는 연합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가득한 연합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 오래된다는 것은 결국 부패를 말하는 것이죠. 위생적인 어떤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계시를 하실 텐데요. 단지 하나님의 의도는 위생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반 음식 이렇게 부패하는 것처럼 하나님 부패하셨을 때 전혀 그것을 먹는 것이 부당하고 위험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또 믿는 자들의 교제에 있어서 결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알리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규정들 우리 앞에서 쭉 여러 가지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그런 규정들에 있어서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규정들이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교훈들을 이제 주의 있게 살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적으로 다른 삶은 살았는데 특별한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는 신령한 하나님의 의도, 그런 영적인 의도들이 담겨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의식 그 자체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에 방식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혼합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명령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길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그냥 의식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깊이 살피면 가장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나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령한 일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미 오신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취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문제잖아요. 영혼의 문제죠. 그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런 보이지 않는 연합, 그것을 위해서 저해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온 그런 판단이 가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그 길로부터 이탈한 것입니다. 단지 의식 몇 가지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을 무시하였고 그것으로부터 결국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 이제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덧붙이시죠. 32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31절부터 보시면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 성호를 내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 중에 거룩하게 함을 받을 하나님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33절에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약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그런 명령들 가깝게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어쩌면 이렇게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런 규정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영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금은 우리 의식법이 많이 없고 구약 의식법들이 이제 거의 사라졌죠. 이제 신약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함이 이제 넓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런 규범들은 살아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십계명이 있고 예를 들면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에는 안식일 규정이 있거든요. 그 십계명은 도덕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의식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은 분명히 의식적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이제 주일이었고 안식일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이제 안식일의 신약의 안식일이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의 가르침 결국 성령의 명령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교회는 주일을 안식일로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하나님이 명하신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고요. 거기에는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인다. 그건 우리도 정서적으로 이건 큰 죄야라고 여기죠. 그런데 주일을 좀 방만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관대하고 그것이 큰 문제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사실 인간적인 판단이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범죄가 뭐였습니까? 살인이었습니까? 첫 번째 범죄가 아니면 간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뭘 훔치는 거였습니까? 첫 번째 범죄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였어요. 뭐 별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뭐 큰 죄라 여길 만한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또 인간적인 판단으로 죄를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 마음대로 같이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쩌면 주의 성소라는 말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되었는데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그런 구원의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중대한 것들을 이런 우리 스스로는 사소하다고 여기는 명령들을 어기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게 됩니다. 제가 주의 성소의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놓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런 명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어떤 판단대로 이것은 좀 여유가 있어, 이것은 좀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 무시해도 돼,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명시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시대와 불문하여서 그 말씀, 그 명령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그 명령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성례를 행하는 것,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를 지키는 문제, 또 예배의 의식, 예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문제, 모든 뭐 교회의 어떤 직분에 관한 문제, 아마 생각해보시면 현장교회가 말씀을 따라 주변 다른 교회와 차별하여서 좀 고집하거나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괜한 고집이나 아니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그런 판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왜 말씀이 이게 명시적으로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명도는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개혁은 그냥 무조건 막 다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이 결국 개혁이 아니고요.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 개혁된 교회죠. 영어로 하면 리폼드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16세기, 17세기 때 역사적으로 이제 검증된, 그리고 모든 교회가 확인한 그런 개혁된 그 내용을 그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현상교회는 그 개혁된 내용은 다름 아닌 성경을 가장 통합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낸 결과물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라든가 우리 최근에 하고 있는 도르트신경이라든가 다 그런 결과물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그건 예시될 것이다, 지금과 맞지 않는다, 또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멀리하거나 혹은 그런 내용들을 살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어쩌면 길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기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같이 이해하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교회가 마땅히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함께 고수하는 그런 어떤 기둥,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많은 명령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명령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언뜻 그 의미의 깊이를 쉽게 발견하지 못할 것들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도 쉽게 우상 숭배의 방식과 바꾸거나 혹은 혼합하였던 그런 명령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그 제물이 반드시 8일을 지나야 될 것이요, 또 어미와 함께 잡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요, 또 화목제에 있어서 먹어야 되는 그 제물을 속히 먹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명령들이 그렇게 깊이가 있고 우리의 당연히 우리의 짧은 판단을 넘어서는 것일 터인데 하나님 그 명령들을 겸손하게 받고 그 명령들을 엄밀하게 받드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교만하여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냐 쉽게 하나님 말씀들을 재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명령들을 늘 주의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 이러저러한 이 시대의 이유가 있다고 해서 쉽게 버리거나 혹은 이것저것 다 섞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그대로를 붙들고자 하는 분명함이 있도록 엄밀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